네, 목요일 새벽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33절 말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23장 33절을 읽었는데 우리 어제 읽은 말씀은 23장 25절까지 읽었습니다. 25절과 33절 요 사이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성경책 가지고 있으니까 앞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그렇게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푸른 나무시고 예루살렘이 마른 나무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장면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까지 말씀하신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당시에 제자들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살았던 세상을 짐작하게 합니다. 폭력과 그리고 전쟁, 좌절, 그 슬픔에 지쳐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읽지 않고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장면에서 그 시대의 아픔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게 뭘 해도 안 되는 세상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됩니다. 목숨을 바쳐도 안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느꼈던 그 충격 그리고 실망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도 이렇게 경건한 자들이 있는데도 이게 뭐냐 이거죠.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바라는 이 메시아, 그들이 바라는 왕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게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참된 왕의 의미를 보여주시고 한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럴까로 생각해 봐야 되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내보내시면서 왕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뒤집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뒤집으셨다는 말은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 왕을 기억합니다. 솔로몬 왕을 기억해요. 그걸 기준으로 다시 오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의 그 왕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크게 또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본 건 그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민족을 구원할 왕은 그런 왕이잖아요. 폭력을 행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방인을 죽이고 세상을 쓸어버리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왕이 와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왕권과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뒤집힌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우리는 아무리 이런 말을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 해도 막상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돌아가요. 기도하면서 물론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어림을 겪으면 기도하면 왕 대신 예수께 바랬던 그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내 고통을 덜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로마 시대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겪었던 그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편하게 살면서도 내가 조금만 힘들면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바라잖아요. 이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있겠냐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리고 행악자 함께 이렇게 달리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 군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무리들 외쳤던 것처럼 이게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제가 계속 설명한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정도가 아니라 이해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거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교회 일을 바라볼 때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처럼 당장 고통을 들어야 되고 당장 큰 기적이 일어나서 뭔가를 이렇게 확 바꿔야 되고 또 지금 내가 평생 일을 해봤자 100년도 안 되는 우리가 내가 어릴 때 들었고 내 어렵게 봤고 어릴 때 생각했고 어릴 때 이거구나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파괴된 다음에 회복되어서 예수님까지 500년이에요. 500년을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걸 딱 뒤집으신 거죠. 이해하기 힘들어져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수많은 순교자들과는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이 아닙니다. 정말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죽이는 로마의 그런 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저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그 상황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건이고 이후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느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얼마나 이게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대단해 보여요. 근데 너무 지금 형편없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백성이 구경하면서 할 때 관리들이 비웃잖아요. 지가 남은 고뇌는데 만약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왕이면 구원해봐라. 이게 보통 생각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들 정죄하고 이 나쁜 놈들 크게 좋으신 착하신 예수님을 죽이다니 죄도 없는 분을 죽이다니 나쁜 놈들 해놓고 우리가 막상 우리의 세상을 살 때는 이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뭔가 뭐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요렇게 되면 야, 요거 끝내주겠네. 요런 식으로만 역사하시길 바라거든요. 제가 계속 설명하는 이 말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왕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뒤집혀 있어요. 그걸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병든 자, 전은 자, 귀신 들린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여 죄 지은 자라고 하여 제껴놓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것도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못,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보고 정죄하잖아요. 뭐가 달라요? 똑같이 반복이 된다니까요. 자기는 우울한 것처럼 못 사는 사람, 몸 아프고 어려운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그것도 정죄하는 방식이 예수님 시대와 조금 다를 뿐이에요. 이렇게 정죄하죠. 기도 좀 하지 그랬어. 네가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지. 네 죄를 알렸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세분들은 계속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일이 우리에게 똑같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아오신 그 방식과는 우리는 또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이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요.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심포도주를 주고 이르되 네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유대인이 보든 왕자가 보든 왕은 그게 아니지 이거예요. 힘이 있으면 그게 아니지. 그럼 우리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힘이 있어야지. 유명한 자가 많고 뭔가 한마디 말만 하면 막 수억을 쏟아부어 몇백을 쏟아부을 수 있는 강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정말 그랬나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오히려 그런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교회는 더 타락하고 교회는 더 욕을 얻어먹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강하게 말할수록 오히려 더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더 약해집니다. 오히려 세상에 짓밟힐 때, 예수님처럼 짓밟힐 때, 오히려 예수의 생명은 살아났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가난하게 살려고 하고, 일부러 약해져야 되고, 우리가 짓밟히는 게 맞느냐,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일부러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걸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라고 말하는 건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한 5, 60년 전만 해도 지금 세상이 개벽된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개벽된 나라를 살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거, 잘 살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 우리 허락하시는 좋은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원했던 것처럼 그 방식으로 가야 되냐고요. 죄를 지은 자처럼 보이고, 우리가 혐오하고, 우리가 잘못됐다는 사람들은 마구 정죄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잘 산다고 자부하며 살아야 되냐고요. 이게 예수님 시대 똑같아요. 병든 자, 젖는 자, 과부와 모든 귀신 들린 자들 전부 다 정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니까 그래 되지 하고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부자냐 이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이 상황이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그 왕이 우리의 죄를, 왕께서 죄를 대신 지시고, 왕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처절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9절. 달린 행한것 중 하나는 비방왕이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왕이잖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똑같이 이제 폭력으로.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잡범을 죽이는 형틀이 아닙니다. 뭐 소매치기 했다고 십자가에 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법은 정치범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자에게 행하는 형틀입니다. 죄가 심각해야 돼요. 정치범을 넘어서서 정말 이 고위공직자가 정말 잘못된 죄를, 정말 끔찍한 그런 죄를 지었을 때나 아니면 너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 십자가형을 행합니다. 동일한 정죄라는 말이 그런 의미죠. 똑같이 지금 앞에 어제 읽은 말씀처럼 반란을 선동했다는 죄로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될수 있죠. 왜? 그 당시 반란은 단순하게 반란이 아니라 로마를 향하여 대항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에 3.1운동이 그런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니면 민족의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 항거했던 독립투사들은요. 이 사람은 독립투사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야기 하느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다가 잡힌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약간 뭔가 좀 어긋나죠. 41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다 옳다는 거죠. 이게 뭐가 옳으냐? 왕 되신 예수님의 그 방식과 행동이 옳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게 참 희한한 말입니다. 왜 옳다고 이야기하지? 자기는 지금 반란을 일으켜가 잡혀서 올라와 놓고.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시대의 아픔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강도는, 이 행악자는 예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 왕이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걸 떠나서 너무 오랫동안, 아무리 짧게 자고 단 300년 정도의 전쟁과 폭력과 실패와 고난과 좌절과 슬픔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는 아니다. 이렇게가 되는 게 아니다. 왜또 죽어야 되고 난리치고 또 한번 평정됐다가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그걸 보고 또 이를 갈아서 또 저항하고. 그게 500년인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아, 예수님처럼 저래야 된다. 이제 이런 전쟁과 반목과 폭력은 그만둬야 돼. 이런 방식은 아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헤아려보면, 역사를 보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폭력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가자지구나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추적해가 전부 다 죽여야 끝이 납니다. 반대편이 완전히 죽여야 끝나는 일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을 끝까지 죽여야 됩니다.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돈의 팔촌까지 결혼해가 피를 나눠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전부 추적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죽어야 끝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무슨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협상이라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즉 예루살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해결 안 됩니다. 폭력으로 안 됩니다. 아니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해답이 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한 말의 깊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하신 일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을 일이 없다. 그 사람은 한 것이 옳아. 그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겪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하는 이 행동과 이 상황을 똑같이 반복한다고요. 교회의 일들, 교회와 교회의 노예 일들, 지금 또 총선을 바라보며 막 뒤섞이는 막 복잡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똑같아요. 그 속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도 붙들고 막 이렇게 기도할 거고, 주여 이기해달라고 기도할 거고, 또 세상을 저주하면서 막 금방 세상이 망할 것처럼 막 카톡을 돌리고 난리 나고. 근데 예수님의 방식으로는 아니. 교회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내지는 않죠. 여러분, 뭔가 잘못됐다는 거 느끼십니까? 말씀과는 다르다는 거 느끼세요? 이런 면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결국 신앙생활, 교회는 다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사랑이에요.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축소시켜서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입니다.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정치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죠. 새벽인데 너무 길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분의 이 모든 장면은 우리가 곱씹고 곱씹고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하나님의 신비와 그의 사랑과 그의 모든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 의미를 깊이 헤아려 봐야 한다는 겁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낙원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주시기 전에 그 전에 쉬고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한자말로 번역하면서 이게 뭐 극락과 비슷한 느낌이 딱 돼버리는데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활시켜 주실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걸 말씀하신 거죠. 낙원에 있으리라. 부활할 때 우리 다시 만날 터인데 이미 너는 나와 함께 그 쉼과 회복의 장소로 가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간단합니다.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자신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의 왕 되신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평안과 건축의 완공, 완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모든 재정을 위해서도 우리 연약한 자와 주약의 아이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